목요일 새벽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아홉 번째 재앙, 이제 어둠, 흑암이 임하는 재앙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니까 피빛이 아니고요, 피로 변하는 그 재앙에서 제가 역창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창조를 역행한다, 이 말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많이 주셨는데 그것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역창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거꾸로 없어져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불편하게 하는 정도를 이번에는 넘어섭니다. 우리는 전기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 호롱불을 보고 호롱불 밑에서 자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면 그 호롱불이 있으면 그 불 붙인다고 고생했던 기억도 나고 호롱불의 그름도 기억나요. 그래도 불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집트가 많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밤에 빛이 없고 또 낮에도 빛이 없다면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그냥 밤낮으로 그냥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임했던 이 흑암은 정말 큰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2절에 보면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뒤에 이어오는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왜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느냐 하면 이 태양행 신의 아들이 바로 바라오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힘을 못 쓰는 상태가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권세가 꺾이는 것이 흑암이 온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그 바라오 즉 태양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이집트를 떠올리면 알게 되는 태양의 권세, 그 땅에 있었던 그 대지를 바짝 말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생각했던 태양신이 꺾이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책을 찾아보시면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근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신이 많이 있어요. 라가 아니라 레가 있고 아테니 있고 아툼이 있고 호루스 이런 신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미라라는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뭐 나오는 호루스 이런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시스도 있고 호루스도 있고 이런 신들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 모든 신들이 사실은 그 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두머리가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던 이집트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태양신을 딱 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계획들을 다 가지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흑암이 임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 큰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고대 사람들은 이 전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가로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내리면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요. 달빛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흘 동안 온 나라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결국 23절에 보면 심지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단순히 어두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캄캄했던 흑암이 임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왜요? 일어나도 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요즘은 따지면 강제 격리죠. 이제 봉쇄를, 락다운을 했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바로의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한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는 접대는 그에 이제 어린 것들을 두고 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어린 것들을 두고 가면 당연히 어머니들도 안 가려고 할 것이고 또 약한 자들 안 가려고 할 것이고 장점만 갔다 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 못 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가축을 두고 가라고 말함으로 또 결국은 가라고 말은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또 엿보이게 되죠. 모세가 이번에는 또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재물과 번재물이 필요한데 무슨 소리냐, 다 가야 된다. 그런데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가 처음에 이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24절에 말한 것처럼 가축은 데리고 가지 말라 이야기해도 25절 26절에 모세가 아닙니다 가축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도 그래? 그러면 가축도 데리고 가 이렇게 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딱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과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지를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여섯 번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지긴 해요. 그런데 그 선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이게 넘어간다, 언제 바로의 마음일까,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를 불러서 야 이거 좀 해줘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해결되는 걸 봤잖아요. 그게 기회인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자기 알고 있었던 그 신들을 사실은 다 깔아뭉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사들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이런 표현들 많이 썼잖아요. 또 그 들었잖아요. 이해했잖아요. 이게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말했잖아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29절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모세가 열이 받아서 말할 정도로 이 고집스러움에 강팍하다, 팍하다 이 말이 고집스럽다는 말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 알고 아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다 좀 더 그 고집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바로의 이 고집스러움은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열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열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할까? 왜 이렇게 완악하게 할까?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자기 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주된 권세로 그 나라가 돌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쪽으로 넘어가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바로의 이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꿇지 않는 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바로의 행동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지라고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구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말하긴 좋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걸 이해는 하겠어.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십계명처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좀 뭔가 좀 추상적인 거죠.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보다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우리의 삶에 그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같은 바로처럼 대놓고 난리는 치진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로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은 결국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분별하면 됩니다. 성품에 맞게 분별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되게 복잡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을 이럴 때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하고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전해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겠다라고 기쁘게 순종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터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미루 짐작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공의로운 것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짐작해 보면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생각하지 않느냐면 일단 내 입장에서의 공의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또 나의 이익이 먼저거든요. 뭐 세상 사례도 뭐 저도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교회든 세상에 어떤 일이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쭉 들여다보고 쭉 왜 이런 일이 생겨져 쭉 따져보면요, 결국은 돈입니다. 희한해요. 끝에 가면 결국 돈이에요. 자기의 이익, 내 것, 내가 좀 더 이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왜 바로스럽게 사느냐면 결국은 통치도 알고 다스리는 시스템을 걸 느껴 하지만 내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는 아니지만 바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스럽게 사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뭐 이런 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이란 것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게 유익한 쪽으로 사람이 비틀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스럽게, 바로처럼 바로스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교회에서 시작되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도, 저도 어제 연락을 해보니까 여전히 그 집회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고 가정 예배로 이렇게 돌려서 이게 소규모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스랜벨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성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가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모습을 읽어보며 우리의 모습이 바로와 비슷한 바로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사는 거룩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며 참 사람이 나약함을 느끼며 참으로 절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